신약성경 마가복음 13장 21절부터 23절까지 받들어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13장 21절부터 23절까지입니다. 그때 어떤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보라 적이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행하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려 하리라. 너희는 삼가라. 내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 주님의 말씀을 이 시간 듣습니다. 2000년 전에 이스라엘 땅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하셨던 실제 말씀이 기록이 되었고 이 시간 성령의 역사 가운데 다시 한번 우리 마음 가운데 울려 퍼지게 해주셨습니다. 감사함을 드립니다. 이 말씀을 깨닫는 것 역시 하나님의 은혜요 성령의 역사임을 잘 알고 있사오니 이 시간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사 이 주님의 말씀을 듣는 기로서가 아니라 마음의 기로서 받아 우리 심령 가운데 새기는 복된 시간 되도록 하나님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마가복음 13장은 전체적으로 마지막 때, 즉 종말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을 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리라고 말씀하시자 예수님이 구약의 선지자들이 예고했던 메시아, 기름 부음 받은 그리스도라고 믿었던 제자들이 성전의 무너짐이 메시아가 오실 때 일어나리라고 예언되었던 종말과 함께 있는 그런 특별한 사건이라고 짐작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그 일이 언제 있을지 또 그 일이 일어날 때 어떤 징조와 조짐이 있을지를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그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 곧 종말에 대한 가르침이 오늘 본문까지 이어지고 있는데 이 전체 말씀에서 첫 말씀, 그 서두가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5절 말씀이고 이 말씀이 가르침 전체를 아우르는 주제가 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종말은 사람들을 홀리려는 거짓과 속임이 판치는 때입니다. 앞에 이어지는 6절에서 주님께서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말씀하셨는데요. 이제 이 전체 가르침의 막바지인 오늘 본문에서 그 장차 있게 될 미혹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하십니다. 그때에 어떤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보라 저기 있다 해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행하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려 하리라. 보통 힘든 시기, 사람들이 어려울 때 또 그런 시대에 그 사람을 좀 속이려 하거나 혹은 사회를 어지럽히고 많은 사람들을 홀리려는 그런 나쁜 사람들, 악한 종교 혹은 사상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어려울 때일수록 그렇습니다. 힘들기 때문에 사람들은 뭐든지 좀 붙잡고 싶고 하고 의지하려는 그런 마음이 생기잖아요. 그런 마음을 이용하는 거짓말이 널리 퍼지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종말에 대해서 가르치시면서 우리가 다 이미 확인했습니다만 전쟁과 기근이 있고 또 교회에 대한 아주 심한 박해가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처럼 세상의 그런 권력자들, 정치가들, 힘 있는 자들, 멸망에 가증한 것, 그러니까 교회에 반대하는 또 그리스도에게 반대하는 그런 강력한 세력이 일어나서 교회를 대단히 어렵게 할 것이라는 점을 또한 말씀하셨습니다. 종말이 그러한 때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종말은 주님의 초림과 그 재림 사이의 시기인데 단숨의 시간이 아니고 짧은 시간이 아니고 그러니까 아마도 제자들은 그 시기가 정말 이제 얼마 안 남았다라고 직감하고 질문했던 것 같은데 그리고 주님의 가르침은 그 시기는 하나님께 정해되어 있고 상당히 길다는 것을 암시하고 계시죠. 그 종말은 교회에게는 대단히 어려운 시기임을 가르치셨습니다. 바로 그러한 혼란, 고통이라는 그 땅 위에서 그런 토양에서 미혹, 속임이라고 하는 독초가 자라납니다. 평소라면 잘 듣지도 않고 속지도 않을 그런 거짓말도 아주 급하거나 혹은 아주 어려운 상황, 매우 어려운 상황이 되면 귀가 이제 솔깃해집니다. 사람이 연약함입니다.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제가 속았던 적이 없나 예를 들려고 한참을 생각했는데 언뜻 생각나는 게 있었습니다.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하도 저도 어처구니 없이 속아서 지금도 생각하면 하도 오래돼서 분하진 않은데 그 일이 쓴 뒤로 한 며칠 동안 분했던 기억이 납니다. 예전 교회에서 한 벌써 10수년 넘었어요. 예전 교회에서 사역할 때 사무실에서 이제 일하고 있는데 정수기 관리자라고 와서 저 정수기 관리대금을 달라 왔어요. 교회 정수기가 있었거든요. 그때는 뭐 이제 지금처럼 다 이제 인터넷으로 하고 온라인으로 한 시대가 아니고요. 다 이제 종이에다 하고 이런 시기였어요. 평소 같으면 안 좋았을 것 같아요. 복장도 아니었고 그리고 정수기 그 대금 받으러 온 시기도 아니었거든요. 근데 그날 마침 바빴어요. 엄청 바쁘고 그 일이 좀 어려워가지고 정신이 없는데 그분이 오신 거예요. 와서 정수기 관리 대금 달라. 5만 원을 달라. 금액도 기억하죠. 그죠? 5만 원을 달라. 2층 정수기 그거다. 그래서 바쁘고 정신없으니까 알겠다. 근데 이제 돈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온라인으로 붙여주겠다. 계좌로는 알려달라. 그랬더니 지금 현금을 받아가야 된다. 그것도 이상하잖아요. 그죠? 근데도 또 선한 마음에 또 옆에 있던 동료를 보내서 돈 뽑아가지고 보내줬습니다. 네, 나중에 보니까 아닌 거예요. 이거 얼마나 분하든지. 왜 분했냐면 속았다는 게 분한 거예요. 그 어처구니 없는 거짓말에 속았다. 아마 평소 같으면 정말 안 속았을 거예요. 너무 바빴고 일이 어려웠고 그리고 이제 마음도 좀 이렇게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빨리 좀 처리하고 싶다. 마침 그때 어떻게 찾아왔는지 그분은 이제 때 맞춰 온 거죠. 그래서 그렇게 속았던 기억이 납니다. 어렵고 절박한 그 사정이 생기면 이렇게 거짓말에 쉽게 속습니다. 또 이제 그 사정을 막 동감한 듯 하면서 도와주겠다. 내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이렇게 하면서 어떤 제안을 하면 그 제안이 옳지 않고 그 제안이 속임 수 있을 거라는 것을 잘 가늠하지 못하고 속습니다. 정말 아무리 배운 사람 그리고 똑똑한 사람도 많이 속아 넘어가게 되고 그로 인해서 그 어려움이 더 커지거나 힘든 상황이 더 심해지는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주님께서 신자에 대해서 이런 어려움에 종말에 처하게 될 수 있다라고 경고하고 계십니다. 본문 22절에 이런 속임이 이런 미혹이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려 하리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거짓이 이 거짓을 말하는 자들이 잠시 뒤에 살펴보겠습니다만 거짓 그리스도, 거짓 선지자라고 일컬어지는 이런 이들이 목적이 무엇인가? 택하신 자들, 신자, 교회를 속이려는 것이다.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힘들고 어려울수록 이제 신자들은 하나님을 더 강렬히 의지하게 되죠. 정말 평소에는 눈물로 기도하지 않다가도 어려운 상황이 생기면, 그러니까 내가 도저히 극복하기 어렵다라는 상황에 처하게 되면 그때는 아마 대부분의 신자들이 아무도 없는 골방에 들어가거나 교회에 나와서 새벽같이 나와서 눈물로 주님께 도움을 청할 것입니다. 당연한 일이죠. 하나님께서 우리가 성경을 통해 분명히 알고 있는 것처럼 자주 또는 어려운 일이나 고난 속에서 우리의 마음이 더욱 하나님을 향하도록 이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일 우리 어려운 일이 없다, 우리에게 늘 이제 뭐 무사하고 평탄하고 뭐 다 그 일들이 잘 된다라고 하면 어떨까? 우리가 좀 그걸 바라잖아요, 그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신자라고 할지라도 생활하면서 아 어려운 일이 생겼으면 좋겠다, 갑자기 좀 고난이 생겼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안 하잖아요. 내일도 무사히 자녀들 다 평안하고 공부 잘하고 뭐 공부는 잘 뭐 그렇다고 하더라도 저 주님 믿고 큰 일 안 생기고 사고 안 생기고 내가 하는 일 우리는 겸손하니까 우리는 뭐 이게 아주 잘 되진 않더라도 아주 어려운 일이 생기지 않도록 가난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이끄셨으면 좋겠다 보통 그렇게 생각하죠. 근데 정말 그렇게 되면 어떨까? 평생 일 다 잘 되고 아무 일이 없고 하는 일마다 성공하고 그렇게 되면 어떨까? 어쩌면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이 좀 약해지지 않을까요? 우리가 그런 연약함이 있어요. 우리 인생 전체가 사실은 고통이기도 한데요. 그건 죄의 결과이기도 하고 또 하나님의 섭리이기도 한데 대부분 일반적으로 삶이 고통이라는 걸 인정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왜 이제 그러실까? 아마도 그런 우리의 연약함, 우리가 하나님을 힘들지 않으면 자칫하지 않고 어려운 일이 없으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그런 연약함을 잘 아시기 때문에 보편적으로 인생을 어렵게 하시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욥의 예가 떠오르죠. 그렇죠? 욥이 그러한 고난의 과정을 거치고 난 후에 더 큰 깊은 깨달음에 이르잖아요. 욥뿐만 아니라 성경에 나타나는 신앙의 인물들, 우리가 흠모하는 그런 사람들 보면 고난이 없었던 인물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환난과 고난, 이런 어려움은 이런 그런 좋은 면만 있지는 않습니다. 그 위험이 따릅니다. 오늘 주님이 그 위험에 대해서 가르치고 계시다고 생각하는데요. 이 환난이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하기도 하고 하나님께 더 나가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데요. 어느 때에는 신자가 이로 인해서 아주 주저앉기도 하고 이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을 떠나기도 하고 그리고 이런 환난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에 대한 사실, 구원에 대한 사실, 무엇보다 구원의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사실을 오해하거나 혹은 그 사실들을 일부를 버리거나 전체를 버리는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되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주님께서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하며 또 어쩐 자는 아니라 그리스도가 저기 있다 말하여서 너희로 혼란스럽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이거는 공간적인 말씀이 아니겠죠. 여기 있다 저기 있다, 그러니까 저쪽에 그리스도가 있다 이쪽에 그리스도가 있다 라는 그런 말씀이라기보다는 예수님인 것처럼 행세하는 그런 이들이 나타난다. 다시 말하면 주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예수님 자신에 대한 지식, 또 그것과 잘 연결되어 있고 통일성을 이루고 있는 구약의 모든 가르침들, 말하자면 성경 전체의 내용 가운데서의 주님의 모습, 주님에 대한 이해, 그것과 다른 예수, 어느 정도 일치하는 것 같지만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어떤 능력이 강조되잖아요. 이적과 기사를 행한다. 이렇게 마치 주님의 우리 본문서에서 보는 주님의 행한 일과 같은 그런 일을 행하면서도 그러나 성경 전체가 가르치고 있는 예수님에 대한 지식 이해하고는 사뭇 다른 그런 이들이 나타날 것임을 주님께서 경고하고 계십니다. 왜 그럴까? 지금 결국 이들은 이런 세력들은 처음부터 아담과 하와가 나타났을 때부터 있었던 악한 세력들, 그들을 유혹했던 사단과 악한 영적인 세력들, 그의 영향 가운데 있는 이들이요, 우리가 에베소서 2장에서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공중의 권세 잡은 자의 지배 아래에 있는 그런 사람들이 할 수 있겠죠. 이들의 목적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 대적한다고 했을 때 가장 결정적으로 하나님의 뜻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구원의 주에 대해서 잘못된 생각을 갖도록, 그에 대해서 오해하도록 하는데 전력을 다한다는 사실을 오늘 주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이것은 교회에게 있어서 굉장히 심각한 위협입니다. 교회는 당연히 하나님 말씀을 따라 구원을 생각하게 되고 죄로부터 벗어나 하나님께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그 일을 생각하게 됩니다. 당연히 그 일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분이, 존재가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분을 의지하고자 하는 마음, 그분을 사랑하는 마음은 모든 신자의 가장 핵심적이면서도 또 보편적인 마음을 할 수 있습니다. 모든 신자들이 그런 마음을 갖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주님의 경고를 보면 바로 그 부분, 그 모든 신자들이 공이 함께 붙드는 가장 믿음의 중심적인 부분을 이런 악한 세력들이 공격한다는 점입니다. 이것은 일면 이해가 가는 면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우리 모든 신자들이 그분을 의지하고 있고 그분을 사랑하고 있고 예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나아가고자 하는 그 마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여기가 이제 흔들리면 중심이 흔들리는 것이고요. 사실상 전체가 흔들리는 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악한 세력들이 바로 이 부분을 공격하는 것이라 우리는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 이제 한국 교회의 이제 역사를 보면 오늘 주님의 경고와 같은 일들이 사실은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도 여러 가지 사건이나 혹은 한국사에 대한 그런 기록을 보면서 사실 익히 알고 있죠. 한국의 하나님의 은혜로 짧은 시간에 많은 이제 교회들이 일어나면서 사실은 오늘 주님이 경고하고 계신 것 같은 그런 많은 거짓 그리스도,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습니다. 이들이 이제 처음에는 성경과 유사한 것 같고 성경대로 그리스도를 주장하는 것 같고 그로 인한 구원을 말하는 것 같으나 또 그렇게 말하면서 실제로 많은 그런 이적들, 뭐 병고침의 이적이라든가 혹은 뭐 특별한 그런 기적들 를 보이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주님에 대한 열망을 가지고 그러한 지도자들, 영적인 지도자들, 혹은 목사일 수 있고 혹은 장로와 집사 같은 직분자일 수도 있고 그런 이들에게 모여들었죠.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그들의 입에서 점점 차이가 나는 성경 전체가 차이가 나는 그런 가르침들이 주어지는 것을 우리가 많이 목격했습니다. 은근슬쩍 자신이 그리스도인 양 행세하기도 하고 자신이 없으면 그리스도가 없는 것처럼 말하기도 하고 그분의 능력이 주어지지 않는 것처럼 얘기도 하고 심지어는 자기 자신이 하나님과 동급인 것처럼 말하는 그러한 거짓 그리스도, 거짓 선지자들을 우리는 교회 역사 가운데, 한국 교회 역사 가운데서 무수히 많이 보아왔습니다. 그 아래에서 많은 그 신자들이 그 뭐 뜨거움, 우리 흔히 그렇게 부르죠. 열정만 가지고 신앙생활에 달려들었다가 그런 속임수, 그런 미혹에 걸려들어서 여러 가지로 큰 어려움을 겪는 것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재산을 탕진하기도 하고 가족이 완전히 분해되기도 하고 흩어지기도 하고 너무나 큰 어려움이 그런 잘못된 신앙생활 가운데 나타나서 주변 사람들이 고통을 겪는 그런 일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죠. 이러한 그 일들이 당연히 여러 가지 각도에서 좀 점검이 돼야 할 것입니다. 그만큼 한국교회가 전체적으로 진리에 있어서 연약함이 있었고 바른 진리가 선포되지 못했고 교회가 급속도로 커지면서 놓치고 있는 부분들이 많았다는 그런 방증이 되겠지요. 하지만 또 다른 측면에서 오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그런 일들은 종말에 늘 일어나는 일이다. 그 이상한 일이 아니다. 물론 교회의 잘못도 있지만 그래서 그런 점들을 우리가 잘 점검해야지만 교회 시대에 주님이 다시 오시기까지는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일이다. 이 말을 하면서 우리가 나태하거나 그러니까 그냥 대수롭지 않은 일이다 이런 뜻이 아니라 그런 속임과 미혹은 교회 시대 때 결코 사라지지 아니하니 종말의 때 늘 있는 것이니 오히려 더더욱 주의해야 된다라는 점을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신명기 13장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신명기 13장 1절 이하에 너희 중에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내게 보이고 그가 내게 말한 그 이적과 기사가 이루어지고 너희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따라 섬기자고 말할지라도 너는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의 말을 청종하지 말라. 이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여부를 알려하사 너희를 시험하심이니라. 아멘. 참과 거짓을 나누는 그런 분기점은 또 외적인 능력, 어떤 특별한 일이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이적과 기사가 나타나고 할지라도 그와 함께 주어지는 가르침, 설교, 말씀에 대한 해석이 성경 전체가 가르치고 있는 하나님을 떠나도록 한다고 한다면 다른 신을 섬기라고 한다면 그 능력과 기사는 결코 선한 것이 아닌 것이죠. 종말은 이처럼 힘들고 어려운 때입니다만 제가 2주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실은 종말은 별다른 시기가 아닙니다. 아담과 하와의 범죄 이후로 변함없이 거짓과 어둠과 죽음이 판치는 세계에 불과합니다. 오히려 종말이 의미가 있는 것은 종말에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와 연합된 교회와 함께 진리가 생명이 빛이 나타나기 때문에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들을 속이려고 속임이 있는 것이고요. 그들을 괴롭히려고 고난과 박해가 있는 것이고요. 그들을 넘어뜨리려고 많은 다툼과 전쟁이 있는 것이죠. 이러한 속임은 모세를 통해 말씀하셨던 것처럼 참신자와 그렇지 않은 자를 가르는 하나님의 시험 도구가 됩니다. 이러한 거짓, 능력을 앞세운 거짓 가르침 앞에서 그런 능력에 취하지 않고 오직 말씀을 따라서 올바로 하나님을 이해하고 그분이 하시려는 구원을 바라보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참신자들을 구별해내시는 역사의 한 부분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러한 속임, 미혹은 참신자들에게 있어서는 유익한 일이기도 합니다. 거짓이 있을 때 아이러니합니다만 그 진짜가 사실은 더 부각이 되잖아요. 그 거짓이 참된 것이 무엇인지를 더욱더 분명하게 보여주는 그런 면이 있습니다. 거짓이 있을 때 참된 자들이 자신의 것을 더욱더 소중히 여기고 더욱더 그것을 붙드는 일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 거짓이 힘과 능력을 앞세워서 때로는 박해를 앞세워서 교회를 짓밟고자 할 때, 교회를 괴롭히고자 할 때 참된 것을 들은 자들이 그것을 견디면서 그것을 저항하면서 그것을 버티면서 자신이 붙들고 있는 참된 것들의 가치를 더욱더 분명하게 누리게 되는 면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종말의 때에 그렇게 연단하십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대에 많은 거짓 가르침이 있는 것 이상하게 생각하실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 현상교회도 20년 역사 가운데 사실은 그런 가르침 때문에 어려움을 겪었던 일이 있습니다. 교회에 속한 분들이 잘못된 가르침에 현혹이 되고 영향을 받아서 어려움이 생겼던 그런 일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 때 우리가 당연히 오늘 말씀처럼 삼가라, 23절 말씀하잖아요. 너희 삼가라, 주의하라는 뜻입니다. 우리 주님의 말씀처럼 그런 일이 있었을 때 주의해야 합니다. 우리 교회에 이런 일이 생겼을까, 마음 아파하기만 하거나 아니면 그것을 인해서 불안감만 느낄 것이 아니라 아, 주님의 말씀대로, 주님의 경고대로 이러한 일이 나타났구나 생각하고 주의하면 되는 것이죠. 오늘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지 않습니까? 23절에 내가 모든 일을 너에게 미리 말하였느냐. 주님께서 말씀하신 바입니다.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어쩌면 현상교회가 더 바른 진리를 붙들고자 할수록 더 분명하게 말씀을 따라 그리스도를 의지하고자 하면 할수록 교회 안에 거짓이 틈타고자 할지 모릅니다. 어떤 사람들을 통해서, 어떤 가르치는 자를 통해서 어쩌면 지금은 가늠하기 어렵습니다만 시대가 좀 바뀌고 상황이 바뀌어서는 세상 권력이 세속사회의 권력이 교회에 힘을 이제 과시하면서 너희가 가진 진리를 내어놓으라 이렇게 도전할지 모릅니다. 사실 오늘 오전 네, 교리 공부하면서 이제 들었던 그런 내용들이 오늘 주님의 경고와 사실은 굉장히 연결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 한국교회도 10년, 20년이 지나서 교회에게 소수자를 돌봐라, 소수자를 인정해라 라는 그런 명분 하에서 하나님 말씀이 가르치는 것을 위배하도록 그렇게 힘을 가할지도 모릅니다. 그런 일들을 우리가 주의해야 합니다. 주님의 경고를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준비해야 합니다. 어려운 일이죠. 그래서 어떻게 준비할지 기본적으로는 더욱더 우리 현상교회 속한 그런 교우들이 바른 진리로 무장해야 되겠죠. 그러면서도 지혜롭게 이 세대의 공격을 어떻게 막아낼지에 대해서 때로는 교단이, 때로는 교회들의 연합이 함께 고민하고 그 문제를 풀어가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 때는 주님의 경고대로 거짓과 미혹이 판치는 그런 시기입니다. 무엇보다 거짓 그리스도,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는 그런 시기입니다.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를 쓰기 시작하면서 처음에 꺼냈던 주제가 사실은 이 문제이기도 합니다. 다른 복음은 없다.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한다. 갈라디아서 1장 7절 말씀입니다. 이어지는 8절에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 자다. 갈라디아 교회의 문제는 좀 거칠게 말하자면 결국 율법을 의지해서 그러니까 율법의 준수, 율법을 지키는 것을 통해서 자신의 의의를 자랑하려 했던 전반적으로 보면 오랫동안 역사 가운데 있었던 그런 교황주의자 우리가 카톨릭이라고 부르는 그런 흐름과 일맥상통하는 문제였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를 의지하여서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그분을 의지하여서 하나님께 인정받고 죄사함을 받는 그 복음이 아니라 율법을 지킴으로 자신의 어떤 의, 도덕 그것을 의지하여서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했던 그런 흐름에 대해서 그런 가르침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그것은 다른 복음이다 라고 선언을 했던 것이죠. 고린도후서를 사도 바울이 쓰면서 고린도후서 11장에서도 11장 4절에서도 다른 예수를 전파하는 것에 대해서 고린도 교회에게 경고를 하였습니다. 만약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에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책망의 말이죠. 이런 것들을 왜 받아들이고 있는가 이렇게 책망을 하였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아시다시피 사람들 중심으로 해서 사분오열되어 있었습니다. 나는 아볼로파, 나는 베드로파, 나는 바울파. 사람들을 의지하고 혹은 그 가르침에 담겨있는 어떤 차이들, 그 분명한 차이라는 것은 성경이 말하는 것은 아니겠죠. 왜냐하면 성경의 가르침은 일관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의지한다는 것은 사실은 베드로가 말한 것도 사도 바울이 말한 것도 아닐 것입니다. 그들은 그들의 이름을 앞세우면서 거기에 무언가를 덧붙였겠죠. 그것이 뭐 전통일지 혹은 그들의 가르침의 일부를 과장하는 것일지 아니면 그들과 함께 있었던 어떤 경험들을 더 높이 평가하는 것일지 분명히 알긴 어렵겠으나 분명한 것은 고린도 교회가 오직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하나됨 그 일치를 잃어버렸다는 점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에 대해서도 다른 예수를 전파하는 것이다 라고 고린도 교회를 책망했던 것이죠. 이런 말씀들을 우리가 고려하면 여기에 그리스도가 있다 저기에 그리스도가 있다라는 말은 물론 우리가 교회 역사에서 경험했던 것처럼 그런 많은 그런 사이비들 악한 교주들 혹은 거짓 가르침을 전하는 그런 직분자들 그들이 많이 나타날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만 꼭 그러한 것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교회 안에 들어올 수 있는 그런 많은 잘못된 생각들, 판단들 물론 그것은 사람들이 전한 것이겠죠. 그것이 전반적인 분위기가 되어서 교회 안에 자리하는 것 그것까지도 우리가 굉장히 주의해야 한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워야 할 것입니다. 아마도 한국 교회를 좀 바라보면 전후에 6.25 후에 지금까지 이어지면서 크게 자리했던 그런 거짓 복음이라고 할까요? 거짓 그리스도라고 할까요? 그거는 누가 뭐라고 해도 물질을 중심으로 한 기복주의를 하겠습니다. 성경은 단 한 번도 물질이 하나님이 주고자 하시는 복의 중심이라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돈은 일만하게 뿌리라고 경고하고 있고요. 그리고 주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죠. 그런데 한국 사회가 그런 면에 있어서 어려운 시기였기 때문인지 많은 거짓 그리스도들, 거짓 선지자들, 거짓 교사들이 마치 하나님의 은혜가 물질 그 자체인 것처럼 조금씩 호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부터 그러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신자들이 뭔가 굉장히 열정적일 때 아주 정말 맹목적이할 정도로 뭔가 하나에 끌려갔다가 더 위험할 때도 있겠습니다. 그 중심에 사실은 한국교회 역사 가운데서는 그 중심에 물질이 있었죠. 가히 한국교회는 만몬신화 할 수 있는 그 물질을 그리스도처럼 그리스도의 자리에 두었던 그 역사를 부정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지금도 그러한 영향에서 완전히 벗어났다 할 수는 없겠습니다. 이러한 점들, 이러한 예가 사실은 오늘 본문 가운데서 우리가 주의해야 되는 사실이기도 합니다. 아무리 교회 안에 여러 가지 보기에 좋은 모습으로 혹은 능력을 가지고 나타나서 이것이 그리스도다, 하나님을 믿으면 물질에 있어서 풍요함을 누릴 수 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주시는 것이 성경 전체의 가르침이다 라고 말한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그것에 귀를 기울여서는 안 될 것입니다. 성경은 그리스도에 대해서 결코 그런 식으로 설명한 적이 없습니다. 그분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는 분명 영적인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의 새로움이요,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무장하는 것이요, 우리가 오히려 이 물질들을 가지고 발휘할 수 있는 하나님의 선한 성품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것입니다. 많은 물질이 주어졌다고 한다면 그 물질로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롭게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는 어쩌면 의무와 책임이 더욱 많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무서운 일입니다. 여러분, 부자가 되길 원하십니까? 예전에, 아주 오래전에 이런 CF가 있었죠. 부자 되세요. 부자가 되길 원하십니까? 가끔 원할 때가 있습니다. 언제 원할까요? 힘들고 어려울 때, 시험에 들 때입니다. 그때 여러분 정신 차리셔야 됩니다. 그것은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거짓 그리스도입니다. 아무로 우리가 아무리 경제적으로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자 약속하신 그리스도는 물질이 아닙니다. 그러니 안 주실 수 있습니다. 주시지 않으셔도 큰 문제가 없습니다. 우리 안에 성경이 가르치는데도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을, 하나님의 선한 성품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그리스도, 그래야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시다고 한다면 우리는 참 그리스도를 모시고 있는 것입니다. 나아가 이 시대는 인간의 합리성, 인간의 지식, 인간 자체를 이제 그리스도의 자리에 노려가는 것 같습니다. 사람의 경험이 모든 것의 출발이요, 사람의 관찰이 모든 것의 출발이 되는 그런 학문의 분위기 속에, 그런 철학의 분위기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제 점점 교회가 그런 분위기에, 그런 철학에 그리스도의 자리를 내어주고 있는 것은 아닌가 두려운 마음이 듭니다. 오늘 오전에 우리가 강의를 들었습니다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절대적인 출발점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이요, 죄로 인해 무지하기 때문이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새롭게 하실 때 그 새로움의 모든 것이 오직 말씀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말씀이 없는 사람은 결코 진리나 참된 영광의 출발점이 될 수 없습니다. 그게 참 그리스도입니다. 그런데 이 시대 많은 사람들이, 또 많은 그런 세계관과 가치관이 사람으로부터 출발해야 된다, 사람이 좋아야 된다, 사람이 인정해야 된다, 사람이 동의해야 된다, 사람이 즐거워야 된다라는 것을 여러 각도로 강조함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이 시대의 교회가 자꾸만 그 출발점을 잃어버리고 있는 것은 아닌가 두려운 마음이 듭니다.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려 하느라. 주님의 경고입니다. 우리가 택함을 받았다고 해서 이런 위협이 사라지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이런 위협이 있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참된 교회를 일구어내십니다. 누가 진정 그리스도 안에 있는가를 하나님께서 막 모든 시대마다 밝히 드러내십니다. 그 하나님의 역사를 기억하십시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경고이기도 하지만 어쩌면 교회를 향한 위로와 격려이기도 합니다. 너희가 내가 말하는 성경 전체가 말하고 있는 그리스도를 가지고 있느냐.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거잖아요. 너희가 나를 가지고 있느냐. 나를 알고 있느냐? 그렇다면 되었다. 내가 종말에 하려는 일은 바로 그거다. 너희가 나를 갖는 것. 내가 말한 나를 갖는 것. 그것이 종말의 때에 이어지는 모든 어려움, 모든 고통, 모든 고난, 모든 혼란 것의 이유이다. 주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더욱더 말씀을 따라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밝히 알아가십시오. 하나님께서 그분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안에서 어떤 일을 하셔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통해 분명히 알아가십시오. 여러분의 말로 고백하시고 여러분의 말로 정리해서 여러분 마음 가운데 간직하십시오. 사실 그것이 신조고 신경입니다. 역사 속에 있었던 많은 신앙 고백서 신조와 신경들은 뛰어난 신학자들이 연구와 뭐 여러 가지 그런 논의 속에서 만들어낸 것이기도 합니다만 그 시대의 신자들이 목숨을 걸고 지켰던 신앙의 내용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역사 가운데 더 뛰어난 것이 우리 시대에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이전 시대의 신앙 고백서를 배웁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를 배우고 우리가 주일마다 지금은 네덜란드 신앙 고백서 베직 돌트 신경을 배우잖아요. 그렇죠? 그것은 우리가 옛날에 있었던 많은 학문들을 배우면서 우리가 뭔가 좀 이렇게 지식이 있어 보이고 우리가 뭐 교회 어떤 역사에 있어서 많은 학문들 혹은 그런 성경에 대한 이해들을 가지려는 그런 시도가 결코 아닙니다. 그들의 도움을 받아서 우리의 신앙을 정립하려는 거예요. 그들이 훌륭하게 해석해 되었던 성경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에 대한 이해, 구원에 대한 이해, 구원의 중심인 그리스도에 대한 이해, 그로 말미암아 신자에게 벌어질 일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그 신조들을 배우는 것이죠. 그것으로 우리가 이 종말의 시대 속임과 홀림이 가득하고 미묘한 다름이 교회 안에 끊임없이 침투하는 그런 시대를 견디며 하나님의 연단을 받으며 참된 교회로서 나아가는, 자라가는 그 일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우리가 사실 그런 일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교회를 통해서 주어지는 그런 많은 선한 작업들 그런 소홀히 여기지 마시고 개인적으로 말씀을 보시는 일 멈추지 마시고 또 교회에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 제공하는 많은 그런 말씀을 두고 대화를 나누고 또 뭐 함께 교제하는 그런 모임들 등한시하지 마시고 빠짐없이 그 모든 과정을 거치심으로 말미암아 이 혼란의 시대에 이 미혹의 시대에 견딜 수 있는 영적인 체력을 길러가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이 주님의 경고가 정말 두려운 경고가 되어서 어느 순간 여러분의 삶에 어두운 그림자를 드리우게 될지 모릅니다. 이런 사실을 기억하시고 오늘의 주님의 말씀이 여러분께 선한 도전이 되어서 여러분을 더 강건하게 하는 더 힘있게 하는 하나님 성령의 이런 귀한 격려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이 세대가 급격하게 변하는 것이 아니라 아담과 하와의 범죄 이후로 변함없었던 그런 어둠과 죽음과 빛이 없는 세대임을 주님께서 더욱 기억하게 하셨습니다. 오히려 빛이 드러나고 참된 생명이 드러나자 어둠이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그들을 공격하고 그들을 힘들게 하려는 것이 종말의 때임을 주님께서 경고하셨습니다. 그 참 생명의 중심에 그리스도께서 계시기에 무엇보다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그분에 대한 이해를 흐트러버리려는 것, 그것이 이런 악한 흐름의 중심에 있다는 것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삶 가운데 가장 중요한 일에, 가장 시급한 일에 말씀을 따라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일이 자리할 수 있도록 현장교회 온 교우들을 일깨워 주시옵소서. 이 시대에 사단이 배후에 있는 그런 악한 세력들이 또 세상의 흐름들이 많은 신자들을 바쁘게 하고 힘들게 하고 말씀을 열어볼 그런 겨를이 없게 하고 예배드리는 것조차 여유를 가지고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하는 그런 세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한 연약함 가운데 점차 거짓이, 미묘한 거짓이 교회 안으로 들어와서 물질주의가 들어오고 또 근본주의가 들어오고 하나님 인본주의가 들어와서 그리스도를 말하지만 결국 사람을 말하고 물질을 말하고 결국은 돈을 말하는 그런 시대, 그런 교회가 많은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이 현장교회뿐만이 아니라 이 땅의 온 교회들에게 경고의 말씀이 되어서 주의하게 하는 말씀이 되어서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는 이 종말의 흐름에 굴복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것이 하나님의 선한 도구로서 승화하여서 현장교회와 이 땅의 교회들이 이러한 도전 앞에서 자신을 무장하고 새롭게 하고 강건케 하여서 참된 그리스도를 그로 말미암은 생명을 그로 말미암은 빛됨을 드러내는 교회로서 자라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주님 앞에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물질을 드립니다. 이 시대가 물질에 오히려 이끌려가는 시대인데 하나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것에 노예가 되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더 주님을 닮은 깊은 사랑의 성품을 이 물질로 드러내고자 하는 소원 주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런 마음들이 끊임없이 현상교회 온 성도들의 마음을 자리하게 해주시고 늘 자족하며 늘 인내하며 늘 기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쫓으며 분에 넘치지 않는 생활을 하며 주어진 그런 물질들이 만약에 넘친다고 한다면 지혜롭게 사용하고 늘 넉넉하다고 한다면 그것을 하나님의 뜻에 맞게 하나님 기쁨으로 흘러내릴 줄 아는, 내보낼 줄 아는 지혜로운 자들이 될 수 있도록 현장교회 온 교우들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